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우리나라 질병 이름 중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화병입니다. 미국 정신과협회에서는 이 화병을 1996년도부터 정식 질환명으로 해서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등록을 하고 표기도 로마자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풍토에서 나온 질병인 만큼 우리나라와 아시아 쪽에 화병 환자가 많은 건 당연한 일인데 요즘은 놀랍게도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에서는 5년 전에 비해 무려 105%가 늘었고 20대에서는 93.4%, 30대는 20.2%가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는 거 절대 모르지 않는데도 이렇게 속병이 쌓이고 있다는 건 좀 놀랍고 충격적이네요. 8월 2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8월 2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611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전해드렸습니다. 6114번 쓰시는 분이 지금 미니로 들으면서 강아지 두 마리랑 산길 걷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잠시 음악 나오는 시간에 사연 보냅니다 하시면서 아모르 파티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즘 이 화병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긴 하는데 10대, 20대의 젊은 층의 환자가 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우리 어머님들, 중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던 스트레스성 장애가 바로 이 화병인데요. 최근에는 뭐 40, 50대, 60대 그 이상 또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줄고 있는 반면에 10대, 20대, 30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게 참 이제는 뭐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의 뭐 입시, 군대, 취업, 결혼, 생활 속에서 안고 사는 이 많은 스트레스가 젊은이들의 삶에 또 쌓이고 쌓여서 가슴 속에 화가 이렇게 많이 안게 된 건데요. 왜 헬조선이라는 말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잖아요. 이게 다 가슴에 쌓인 도끼의 발산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화병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취업난, 입시 경쟁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더불어서 당장 이렇게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쌓아둔 우울과 분노를 건강하게 또 즉시 해소하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8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 100세 건강을 위한 어르신들의 100세 식탁 비법 살펴볼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한국인 암 발생자 수 5위인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한 시간이죠. 마음 클리닉에서는 우울증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조울증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습관이 중요한지 배워보는 100세 식탁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00세 식탁의 주인공은 올해 70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키 172cm에 몸무게는 60kg 정도라고 하셨고요. 젊은 시절 영화 연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지금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부터 집안의 모든 일까지 다 혼자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홀로 식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잘 챙겨 드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배아량 리포터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는 뭐 가족이 없어가지고 혼자라서 뭐 아침 겸 점심을 먹죠. 주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한 몇 개 계속 먹고 그래요. 저는 이제 좀 다르게 하는 거. 오이도 넣고 양배추 넣고 그래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그냥 뭐 또 뭐 넣을 때는 뭐 과일 있으면 사과 같은 것도 잘라서 그냥 같이 넣고 맛있어요. 그렇게 제가 만든 뭐 혼합찌개죠 그냥. 반찬은 주로 야채죠 뭐. 양배추하고 양파 그걸 그냥 썰어 생으로 반찬을 먹죠. 원래 어릴 때부터 위장이 나빠가지고 그 위를 먹으면 자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안 먹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거의 잘 안 먹어요. 음료수도 꼭 더워도 커피 뜨거운 커피 먹고 반드시 커피를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네, 주로 채소 또 김치가 들어가는 찌개라든지 채소 반찬, 마른 반찬 위주의 식단으로 식생활을 꾸리고 계신데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시나 봐요.
예, 뭐 우선 뭐 양파도 잘라서 생으로 드신다는데 네. 그 코카커스 지방에 100세 넘게 장수하시는 분 양파를 하루에 5개나 드신다 그랬죠. 네. 그게 생각이 딱 나네요.
맞아요.
자, 이분은 그 우유를 드시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신 거로 봐서 막 고기하고 생선도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시는 같기도 한데요. 뭐 제가 이전에 방송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퇴계 이황 선생처럼 말이죠. 뭔가 그 체질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맞더라.
네.
그래서 그런 아주 드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70세 연세이시니까 반드시 고기를 조금씩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뭐 김치찌개에다가 뭐 돼지고기를 넣어서 드시고 또 시래기를 많이 넣고 생선찌개를 끓여 드셔도 되지 않나 싶네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 없이 홀로 사시는 분이라 매끼니 챙겨 드시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끼니를 바로 드시지 않고 점심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아침 겸 점심을 드신다고 하는데 이런 습관은 건강에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 연세가 많을수록 3끼 혹은 4끼 5끼를 드셔야 됩니다. 사실 뭐 혼자 생활하시니까 반찬 준비도 그렇고 뭐 설거지도 그렇고 귀찮기도 해서 아침 식사를 생략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간단한 죽을 끓여 드시거나 뭐 누룽지를 끓여 삶아서 뭐 좀 드시거나 아니면 미숫가루라도 타서 드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운동을 이분이 많이 하시는데 운동하시려면요 영양 섭취 잘 하셔야 됩니다. 고기를 비롯한 고단백질 음식이 필수입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더운 여름이라든가 혹은 추운 겨울에는 세끼 식사에다 고기를 드셔야 면역력을 유지해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고기를 잘 드시지 않는 이유가 기름진 것만 드시면 속이 부글부글 끓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또 반면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소주를 한 3병 정도씩을 꼭 비우실 정도로 술은 아주 좋아하신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위장이 안 좋으신 건 혹시 아닐까요?
그렇죠. 술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위장이 당연히 탈나지요. 그래서 이분이 고기를 안 드시는데 고기의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고기 드실 때 반드시 마늘이나 양파를 함께 드시면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70세 연세 아직도 소주를 3병씩
와.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드신다.
네.
이거 당연히 위장 뭐 간장에 장애를 주게 되고요.
그렇죠.
특히 문제가 그러면요. 당뇨병 오기 쉽습니다. 당뇨병. 당뇨병은 한방에서 소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소갈. 그런데 술을 마셔서 생기는 당뇨병을 한방에서는 술주자 써서 주갈이라고 합니다. 주갈. 이게 난치병이에요. 다르게 온 당뇨병보다 술 때문에 생긴 당뇨병은 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은 그 술을 그렇게 드시는데 안주로 고기나 생선을 안 드시면 그것도 몸 상하기 쉽습니다. 이 소주 같은 술에는 사실은 그 고기나 생선 안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술 드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예, 연세가 드시고는 되도록 술을 오후에 마셔서 혈맥을 소통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술 드시란 말은 뭡니까? 밤에는 술을 드시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네.
밤에 술 드시면 노년기엔 해롭다. 그리고 술 종류도 오랫동안 발효시킨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럼 뭡니까?
막걸리를
아니면은 청주를 드셔야지 이 특히 제일 해로운 게 정류에서 만든 소주 이 소주는 성질이 보면은 양적인 중성질 중에서도 순전히 양적, 순양이랍니다. 순양. 그러니까 이 순양에는 반대가 뭡니까? 음기죠, 그죠?
그렇죠.
음기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주가 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연세 드셔서 술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은 일반 그 젊은층, 중년층에 비해 가지고 각종 노인성, 이 신체적인 질병을 촉진시킵니다. 또 신경 손상을 일으켜서 동작 기능이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또 치매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노는 게 술 많이 드시면 알코올성 치매 잘 올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나 반주로 술 마시는 경우에는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층이나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복에 술을 마시게 되면 노인분들 알코올 농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절대 공복에 술 마시면 안 되고요. 식사하실 때 반주로 조금씩 그것도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요. 평소에 믹스커피를 하루에 10잔이나 드신다고 하거든요.
아니 젊은 나이에도 커피 하루 10잔이 많은데
네.
70세 연세 10잔 이거 당연히 해롭죠. 사실 하루에 뭐 커피 한두 잔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리학적으로 봐도 커피에 카페인이 신경 흥분 작용이 있고요. 또 한의학적으로도 이 커피가 뇌를 깨어나게 한다. 성뇌. 그리고 정신을 끌어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카페인이 보면 심장이나 신장 기능 자극을 시켜주는 게 있으니까 일시적인 피로 회복이라든가 이뇨 작용 그리고 약간의 혈압 상승 효과도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커피의 안 좋은 면 부작용도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사실 커피 부작용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 이 칼슘에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 칼슘이나 철분을 많은 양을 몸 밖으로 빠져나게 내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칼슘이나 철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건 잘 아시죠?
네. 네?
그래서 하루에 커피 석 잔 이상 마시면은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됩니다.
네.
물론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칼슘이 빠져나간 만큼 다른 장기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주니까 보충이 되니까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네.
그러나 중년기 이후 특히 노년기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게 절대 보충이 안 됩니다. 들어와 있는 것도 막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
커피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에 커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 발생시키는 중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커피를 하루에 두 잔까지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 실제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실제로 그 아랍의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졸음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바로 카페인의 신경 흥분 작용이 있으니까 뇌를 깨어나게 한다. 잠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네.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요. 늦은 오후부터는 커피를 안 마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 커피가 이뇨작용 있다고 알고 계시죠? 소변 잘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자꾸 깨서 소변을 보는 분들 있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거나 뭐 방광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자꾸 깨가 소변 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녁부터는 커피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몸이 좀 마르신 분들 이분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소변이 자꾸 나와서 안 좋습니다. 몸에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요.
네.
어떤 분들 보니까 하루에 1리터 2리터 마시던데 그래서 자꾸 몸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소변도 자주 보고.
네.
거기다가 또 커피가 또 따뜻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마른 편이면서 열이 많은 편인 분들 커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열도 자꾸 오르고 몸에 물기도 빠지고 몸이 점점 말라져가고 안 좋게 되겠죠.
예. 그리고 평소에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질 못하고 영양가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건강에 큰 문제를 못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운동 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 20대부터 운동을 계속했어요. 제가. 왜 이제 습관이 되니까 비가 와도 나가요. 비가 와도. 해질 무렵에 한 30시경 지나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한 10km 걷나 걷고 그다음에 걸으면서 막 좌우로 흔들면서 노래 불러요. 아 저는 또 지금 스케이트를 타요. 스케이트 한 달에 한두 번씩 여기 목동 스케이트장에 가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그래도 뭐 서울에 한번 올라오니까 이제 한 서너 시간 타고 하면 아주 운동되죠. 그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받았어요. 옛날에 그 3m 정도 떴어요. 떴다가 떨어졌는데 부러지지도 않고 인대만 늘어나가지고 조금 불편한 거는 이제 뭐 허리 같은 거 좀 일어나서 앉아 때는 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 좀 아프고 뭐 이런 거 좀 이게 당기지 뭐 아프고 그러니까 매일 이거 집 다니면서 이게 막 숙이고 허리 운동해요, 많이.
네, 20대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고 70세가 되신 요즘까지도 매일 10km씩이나 걷기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예, 뭐 운동 많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운동해야죠. 자, 그런데 고기나 생선을 드시지 않고 매일 10km씩 걷는 것은 이거는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또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점 연세 들어갈수록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드시지 않고 운동만 한다면은 하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근육이 불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 운동한 뒤에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그 경험 때문에 아직까지도 허리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붙잡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꽤 심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혹시 걷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닌지도 궁금해하셨거든요.
아, 예, 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그 후유증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지 않은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위로 3m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면 반드시 그 어혈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혈을 없애주는 활혈화어 그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어혈이 한번 생기면 쉽게 안 빠지고 연세 드시면서부터 어혈이 점점 잘 생겨납니다.
네.
혈액순환이 젊은 사람과 노인분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생겨나니까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혈 풀어주는 약을 뭐 드시든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 흔하게 알려진 어혈 풀어주는 약으로는 오치십니다. 옷. 이 옷이 어혈을 깨뜨려주고 덩어리를 풀어주면서 특히 오래도록 이게 어혈이 맺혀가지고 단단해진 것을 풀어준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깨뜨려준다는 표현을 쓰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이제 오래된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통으로 밤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이때 보면 원인이 주로 어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른 원인에다가 어혈이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때 옷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옷이 또 열성이니까 몸에 열이 많은 편인 분이라면 또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주의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허리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좀 짚어주세요.
예, 뭐 허리가 좀 아프다고 걷기를 한다는 것이 무리 줄 수는 않는데 그렇지만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 걷는다면은 당연히 그 무리가 허리에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르게 걷기를 하고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하다가 중간에 휴식을 한다거나 아침 저녁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있고 아마 이분은 뭐 그 허리에 좋은 체조나 스트레칭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이니까 요통이 있더라도 퇴행성 요통이 될 것이고 교통사고 났으니까 어혈성 요통이 날 수 있겠는데
네.
허리를 강하게 해주고 통증을 줄여줘서 도움이 되는 음식 가운데 보면 호두가 있습니다. 이 신장을 보충해주고 정을 굳건하게 해주면서 정력도 강하게 하고 뇌도 보강해주고
네.
일단 뼈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약한데 좋은 겁니다. 호두를 좀 드시면 좋고요.
네.
또 오가피 나무 껍질을 달에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허.
오가피가 또 신장과 간장을 보강해주니까 신장은 뼈와 관련이 있고 간장은 근육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바람이나 찬 기운, 습기를 몰아내주는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허리라든가 척추, 무릎이 허약하거나 아프고 힘이 떨어질 때 오가피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풍기와 습기를 없애주는 효능이 강하니까
네.
풍과 습기로 인해 가지고 팔다리 관절이 저리고 아프고 뭐 사지가 뻣뻣하고 떨리는 경우에 좋다. 요즘 말로 하면 근만성 관절염, 근육 경련, 근육통 등의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오가피도 따뜻한 성질이니까 열이 있으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지 않거나 또 열이 많이 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 는 맞지가 않습니다. 심하다면 진찰을 받고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앞으로 생활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생활 속의 한방 100세 식탁 시간 함께했어요. 70세 어르신의 이야기 같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토대로 앞으로 건강관리 더욱 잘하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휴대폰 뒷자리 109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강민의 노래입니다. 세워라 청춘아.
세워라 어디 가느냐 여기에 두고 쉼없이 살아온 인생.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5년도 대한민국 암발생통계에서 다섯 번째로 발생자 수가 많은 유방암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립암센터 유방암 전문의 이시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에 보조적 치료로 병행하게 되는 항암화학 치료와 항호르몬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그걸로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상처 회복 과정 또 상처 환자의 상태를 더 명확히 살펴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과정들이 수술 후에 진행이 되나요?
그 환자가 재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2주 정도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방을 이제 만드는 재건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해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더 소요되고
네.
그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로서 제거된 유방암 조직을 염색약을 사용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열흘에서 약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병기가 평가되고 그 병기와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 치료가 결정이 됩니다. 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항암주사라고 하는 이제 항암화학치료, 항암호르몬치료, 표적치료 등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네.
또한 방사선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의 경우에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된다고 하던데 실제 그런가요?
유방암에 재발 위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후가 나쁜 폐암이나 위암에 비해서 그 재발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 재발이 대부분 5년 이내에 발생을 하지만 5년이 지난 시점인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재발을 할 수 있고요. 그 5년 생존율의 결과가 매우 이제 좋기 때문에 유방암의 경우 5년이 지나도 완치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방암의 종류 중에 이제 허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나
네.
삼중 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에 재발이 대부분 발생이 되고 그 5년 이후에 후기 재발은 적은 반면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5년 이후에 후기 재발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은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5년 이내에 발생을 하는 건지 그리고 부위를 보자면 어떤 곳에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요.
그 유방암은 어느 시기에나 재발을 할 수 있지만 그 재발 환자의 약 70%가 주로 2년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5년쯤 지나면 그 빈도가 상당히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0년, 20년 후에도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발의 증세는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 국소재발, 즉 수술했던 부위 근처나 겨드랑이 목 부위의 임파선, 림프절에 재발했을 때는 주로 뭔가가 만져지게 되고요. 전신재발인 경우는 주로 뼈와 폐와 간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뼈로 재발되는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걸을 때 엉덩이 뼈가 시큰거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폐로 전이하는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심해지면 기침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전신에 그 쇠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이나 뇌로 전이를 하는 경우에도 각기 나름대로의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재발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 후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 재발과 전이는 암 진단 당시의 병기와 매우 밀접합니다.
네.
따라서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그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그 상태에 알맞은 치료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전이와 재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치료나 항암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등이 이제 다양한 치료법들을 이제 꾸준히 발전을 해온 결과 과거에 비해서는 그 재발과 전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항암화학 치료와 항암 호르몬 치료는 선택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가요?
항암화학치료하고 항암호르몬치료는 그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네.
소위 환자들이 항암주사라고 말하는 항암화학치료는 수술로서 유방암이 제거된 후에도 그 남아있는 미세한 전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전신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암호르몬치료는 다른 말로 내분비치료라고도 하는데 그 유방암 조직의 성격을 평가해서 유방암 세포에 여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혈중에 이제 피 속에 여성 호르몬이 많은 여성, 많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성 호르몬 자극에 반응하거나 그 암세포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막거나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항암 호르몬 치료입니다.
네.
따라서 항암화학 치료를 해야 하는지 또는 항암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지는 환자의 그 병기하고 유방암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자는 두 가지 치료가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네. 모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항암화학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수술 전에 항암화학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선행화학치료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방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바로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한 바로 수술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항암화학치료로 그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화학치료는 보통의 경우 수술을 바로 하더라도 이러한 항암화학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으로 권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화학치료를 먼저 권유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재발을 줄이는 측면에서 수술 전에 시행하는 것은 그 수술 후에 시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추가로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수술 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에 선행화학 치료를 받았다면 더 이상 그 항암화학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 제거한 유방암 조직을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서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항암화학 치료를 더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그 수술 후에 결과를 확인한 뒤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의 기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술 후에 시행하는 항암화학 치료는 그 환자의 조직결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4번이나 8번 정도가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요.
네.
보통 3주마다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 항암 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은 다들 익히 들어서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간혹 항암 치료 중에 약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항암화학 치료 중에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성이 환자들 치료 성적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방암 세포는 매우 불균질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약물로 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약제를 복합 사용하는 병합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병합치료를 해서 그 내성이 생기는 단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호르몬 치료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항호르몬 치료는 다른 말로 내분비 치료라고도 합니다.
네.
그 유방암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존재를 하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을 다른 말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러한 유방암 세포에 여성 호르몬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피 속에 여성 호르몬이 많은 경우에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암세포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막거나 아니면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막는 역할을 하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항암 호르몬 치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양성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음성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이러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들 이제 유방암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방암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약은 그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약도 있고 호르몬 분비 자체를 억제해주는 약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효과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떤 약을 사용할지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 생리를 하는 그 폐경 전 여성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서 혈중에 많은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즉 폐경 전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의 경우에는 그 난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난소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작용되는 단계를 막아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이런 환자와 달리 폐경 후의 여성의 경우에는 지방 조직이나 간 조직에서 아로마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폐경 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여서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이 그 전환되는 과정을 억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의 선택은 폐경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도 그렇지만 여성 호르몬을 아예 생산해내지 못하도록 난소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모든 유방암 환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재발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 난소 절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간혹 항호르몬 치료와 함께 표적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유를 받는 분들도 계시던데 유방암 표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시행하나요?
유방암 세포에 허투 수용체라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환자를 우리가 허투 양성 유방암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러한 환자들은 재발이 더 잘 되고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투 수용체에 작용하는 표적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어서
네.
이런 표적 치료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다른 종류의 유방암과 비슷한 예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 치료제의 효과는 어떤가요?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제 표적 치료제를 그 항암 화학 치료하고 추가해서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재발률이 약 거의 46%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년간의 허세팀 투여를 하는 것이 허투 양성 유방암의 표준요법이 되었습니다.
이 표적 치료를 하는 동안에 신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러한 허투 수용체에 작용하는 표적 치료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좋은 약제이지만 다만 심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적 치료제를 투여 중에 숨이 찬 증상이 있으면 바로 담당 주치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네.
하지만 증상이 이제 있는 심부전까지 발생하는 빈도는 약 1 내지 3% 정도로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검사를 해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러한 표적 치료제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해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대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번거롭지만 심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적 치료 방법에 관련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국립암센터 유방암 전문의 이시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마음 클리닉.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와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달 한 번씩 저희가 평소에 궁금했던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또 한 연예인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있지만 또 가끔 범죄 사건에 보도가 되면서 이 관련 내용들이 나오곤 하는데 정확히 조울증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 거죠?
정확한 공식적인 용어로는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변화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해서 재발하는 질환을 양극성 장애, 흔한 말로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네.
기분 장애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양극성 기분 장애, 이 병명 자체의 질환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 특징 때문에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울증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너 혹시 조울증 아니야? 라든지. 아니 맨날 침울하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조증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조울증일 수 있나요?
사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기분이 다 오르락내리락 하시죠.
그렇죠.
기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없고 감정이나 기분은 뭐 주기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하지만 그 정도나 범위가 통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상황보다 더 과도하거나 지나칠 때에 기분 장애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양극성 장애라고 할 때는 아주 심한 1형 양극성 장애부터
네.
가벼운 경조증이 동반되는 2형 양극성 장애. 또 통상적인 범위보다는 약간 기분이 좀 더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도가 더 큰 순환성 장애라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장애가 이 양극성 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기분이 변화하는 것만 가지고는 조울증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 정도나 범위를 가지고 이게 병리적인 기준에 판단, 병리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 해당이 되는지를 가지고 1형이냐, 2형이냐, 순환성이냐, 혹은 그 스펙트럼에 속하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양극성 장애라고 해서 조증일 땐 기분이 좋은 상태, 우울증일 때는 기분이 축 늘어지고 가라앉은 상태,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울증의 실제 증상은 이렇게 단순하진 않다면서요?
네. 단순히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조증이라고 하진 않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함께 생각이나 의욕이나 행동, 주의 집중력이 동시에 변화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생각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행동도 산만해지고 부산해집니다. 충동적이 되기도 하고요. 욕구가 지나쳐서 쇼핑을 함부로 하거나 돈을 펑펑 쓰고 다니거나
네.
무모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실제로 함부로 투자하기도 해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하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과대망상이나 과대사고 이를 정도로 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네.
위험이나 충동성을 마다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증상까지 동반되는 경우에 조증이 의심된다, 조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울증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조증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을 과대평가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기도 하니까 이 예민한 상태에서 위험하고 과격적인 과격한 그런 행동들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조증이나 경조증,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다 말리고 자기 생각을 반대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에너지가 넘쳐나고 활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충동적인 행동들, 뭐 알코올을 탐닉한다든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들을 무모하게 덤벼든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신체적인 손상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인관계 갈등도 생기고 주변에서 행동을 자제시키는 가족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조증 상태에서 흥분감이나 그런 도취되어 있는 기분들이 예술적인 영감이라든지 창의력 발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뭐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연예인 중에 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네. 실제로 예술가들에게서 기분 장애, 조울증이나 우울증의 유병률을 조사해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네.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기분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뭐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네. 시인 집단에서 사실은 기분 장애가 제일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작곡가나 뭐 지휘가들은 이 기분 장애 유병률이 좀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픽션을 쓰는 사람들이 넌픽션을 쓰는 사람들보다는 기분 장애 유병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네.
실제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조울증을 앓는 비율이 예술가 집단에서 높다라는 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조울증 환자들의 우울증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나요?
네, 사실 그 조울증 환자에게서 약간 들뜨는 경조증 상태에서는 병원에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런 분들이 나중에 우울증이 생겼을 때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단순히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네.
알고 봤더니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우울해요, 무기력해요라고 왔을 때 그것이 단극성 기분장애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우울증이 아니라 양극성 기분장애, 즉 조울증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건 주로 과거력, 이전에 조증이나 경조증이 의심되는 양상이 있었는지 혹은 가족력이 있는지, 조울증에 가족력이 있는지 이전의 행동 패턴이나 기분 변화의 패턴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우울증의 양상도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조울증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은 비전형 우울증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울한 기분보다는 무기력하다거나 우울하다고는 하는데도 말수가 많다거나
네.
우울하고 무기력하다고 하는데도 막상 만나보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이 느껴진다든가 이런 비전형적인 우울증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조울증에 따르는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조울증이 생기는 원인은 규명된 게 있나요? 뭐 특별히 취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울병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어서요. 아마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유전자가 관여되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서 기분 장애가 의심되는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이 뭐 외부의 스트레스나 급격한 생활 리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촉발 인자가 되어서 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앞서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라면 정신과 상담을 꼭 받아봐라 할 만한 대표적인 증상이나 징후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좀 더 평소와 다르게 자신감이 넘쳐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 과대사고 자존감이
네.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큰 사람인 것 같은 자신감이 팽창되는 상황들 그리고 수면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네.
잠을 덜 자는데도 에너지가 넘쳐나고 충동이나 욕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돈을 함부로 쓰거나 성적인 욕구에 휘말려서 함부로 행동한다든가 그다음 생각이 빨라지고 말수가 많아지고 평소보다 부산하고 행동이 많아지는 양상들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급격하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조증이나 경조증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 이 조울증은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약물치료가 우선입니다.
네.
기분 변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조증과 우울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당뇨와 비슷하게 만성질환으로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우울증이나 조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급격한 생활 리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울증과 조증을 재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들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그리고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의 비유를 해 주셨는데 꽤 오랜 그 시간에 걸쳐서 주기가 바뀌는 병이니 만큼 치료에도 상당히 장기간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단순히 우울증에서만 벗어났으니까 치료가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나 네. 재발이 조증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 지금 우울하지 않은데요. 이제 치료받지 않을래요가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기분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생활관리, 수면 리듬이 급격하게 변한다거나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든가 지나치고 무모한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기관리하시는 것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또 치료 과정에서 주변 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족이나 지인들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족분들은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 친구 성격 이상해. 성격이 너무 극단적이야.
네.
이런 식으로 성격 문제로 몰아가거나 뭔가 의지로 이런 기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로 조울증을 예방하거나 막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 의지를 갖고 해봐, 성격을 고쳐봐 라고 하다 보면 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건 기분 장애고 스스로 조절하기보다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울증에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희였습니다.